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제 동구타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앞서 이날 동구타 최대 도시 두마 지역의 반군을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화학무기 공격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국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펴는 시리아 미국 의료협회와 동구타 지역 구호 관계자들은 성명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자원봉사 구호단체인 White Helmet이 트위터에 올린 시신 여러 구를 공개한 것을 보여주며 이번 화학무기 공격으로 적어도 7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엔 여성과 어린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입안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구타 두마 지역에서 와해되고 있는 반군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화학무기 공격 보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제 끝내고 야만적인 추가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루이스 이나시아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이 어제 집행됐습니다. 체포명령에 불복해 금속노조 건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좌파 노동자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룰라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에 저항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5일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이에 대해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는 앞으로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의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를 오는 10월 7일에 실시합니다. 독일 북서부 민스터에서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고의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는 범행 후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이전에 유럽에서 계속 발생해왔던 이슬람 관련 테러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40대 후반의 독일 시민이며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승합차로 독일 민스터 번화가에 있는 한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있는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6명이 현재 위독한 상황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해왔고 대부분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보름 전에도 프랑스에서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 추종자가 인질극을 벌이며 시민들을 살해하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과 사안본부가 있는 뉴욕시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니얼 나이그로 뉴욕시 소방국장은 어제 트럼프 타워 5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4명도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는 남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재 진압 직후 트위터에 트럼프타워는 아주 잘 지어진 건물로 소방관들이 훌륭히 해냈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그로 소방국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200명이 투입됐다며 건물이 높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은 빌딩에 없었다고 나이그로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 비핵화가 미국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중 이루어질 미국 정상회담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일주일 전부터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공식 입장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든 내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사실 이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때 북한이 보였던 반응에 비하면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훈련에 대해서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따라서 사실 강하게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비난 성명을 내고 또 이 시점에는 늘 미사일 발사 이렇게 도발을 군사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한반도의 이 봄철은 늘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군사적으로
네.
그래서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대립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이 4월 달 1일부터 시작된 연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말로 조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5일이죠. 평양을 방문한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비핵화 용의를 밝히면서 한미 양국의 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과거와 달리 군사 훈련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쓴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지난달 5일이죠. 그 3월 5일 한국의 그 대북 특사단의 그 방법을 계기로 조성된 그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또 4월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미북 정상회담 이것의 그 기본 틀이 아직도 계속 북한이 준수하고 있다.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그 북한이 비난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뭐 그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 정상화됐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마치 그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쭉 얘기를 해온 것이 군대가 있으면 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그 군사훈련을 해온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뭐 북한을 침략을 하거나 도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워낙 오래 이제 이것을 비난해오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사실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게 됐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이런 태도, 북한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도 이행을 하기 위한 어떤 첫 시험대라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이 물론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그 한미연합훈련은 4월 말까지 시행되니까 그 과정을 전체를 좀 다 봐야 되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이해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꽤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핵실험은 지난해 9월 초에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6개월이 지났고요. 또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해 11월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으니까 이제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관련해서 이런 시험 발사나 핵실험은 없었고요. 이 이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이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연합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약속을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비핵화 의지를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지키는 것. 이것만 지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세 가지 약속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까? 네네. 지금까지 두 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한에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최은기 기자가 좀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국도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그 통상 한 두 달간 독수리 훈련, 기동 훈련도 하고 지휘소 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두 달간 그 진행됐던 그 독수리 훈련을 그 한 달간으로 줄이고요. 특히 미군의 그 전략 자선을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훈련과 별도로 이를 그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보도하고 이런 것을 있는데요. 가급적 훈련 자체를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하고 주요 훈련을 그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한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 자산을 동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사실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마 이것 자체가 훈련 자체가 이쪽의 군 기밀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 동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불필요하게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 전략 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최소화라고 우리 최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올해 훈련에서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죠. 말하자면 네. 핵폭격기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항공모함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훈련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달 동안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훈련을 한 달로 줄인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축소된 것이고요. 네. 앞서 최 기자도 얘기한 대로 중요한 훈련들에 대해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의 입장으로서도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네. 네. 그런 고려가 있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도발이 없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관련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보도해드린 대로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지난 3월 27일이죠. 그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그 방문을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정상회담, 최초의 그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아, 중국 그 관영 매체에 따르면요. 김 위원장은 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이 왜 파장을 빚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비핵화 발언이 지난 2005년에 북핵 6자 회담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관련해서 그 단계적이라는 그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계적 비핵화가 사실 당시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를 9.19 공동성명이 말하자면 규정을 했었는데
네.
이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결국은 실패한 합의로 귀결이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실패한 합의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특정한 시한을 확정하지 않고
예.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 뭐 있느냐. 처음부터 핵 포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예.
모든 관련 의심시설들을 해체하고 검증을 받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보상에 따라서 한 가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보상이 주어지면 또 다른 한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은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합의다. 이것이
예.
바로 단계적 비핵화다라는 맥락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 그대로 그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뭉뚱그려서 북한 핵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벌써 북한 핵 문제가 그 20년 이상 그 지속돼 왔고 북한이 그동안 핵무력 완성을 그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그 핵 문제 북한 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 자체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게 있죠. 그 핵무기가 있고 또 하나 핵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영변 그 오메가2 원자로 같은 것도 있고요. 원심분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출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핵무기의 그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변 핵시설, 또 원심분리 이런 얘기죠. 또 이와 별도로 핵탄두가 창작된 미국을 위협하는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목에 다 없앨 수 없으니 이것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그 단계라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 없으니 미국 등 그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제공 또는 경제 협력 또 평화 체제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보상해 주는 것과 발을 맞춰서 자신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없애자 이런 건데 이것이 바로 단계적 비핵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왜 문제가 되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언론들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한다. 또 포괄적인 해결을 한다.
네.
이런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일괄 타결이라는 말과 단계적 해결이라는 그런 말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삼는 그런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크게 다른 상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한국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일괄 타결은 이런 겁니다. 흔히 패키지 딜이라고
네.
영어로 말하는 건데요.
네.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비핵화고 그것만이 오로지 관심사 아닙니까?
네.
북한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이겠죠. 네. 말하자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하고 네. 또 평화 협정을 맺고 네.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수교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인데요. 일괄 해법이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서로의 요구 조건들을 한꺼번에 한 네. 바구니에 놓고 합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좋다. 북한은 비핵화해라. 네. 그 대신 미국은 수교를 한다. 평화협정을 네. 한다. 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날로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네.
일정한 시일이 걸리는데
네.
이 시일이 걸리면서 그 비핵화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별로 나눠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네.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핵을 완전히 해체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해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일괄 타결을 해도 그 말하자면 이행은 단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단계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한 말하자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무한대로 시한 없이 한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단계마다 아마 특정한 그리고 길지 않은 시한을 둘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국교 수립이 이뤄지는 시점을 적어도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한을 설정할 것이다 라는 관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길게 잡아도 2년이면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 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일괄 타결 후에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최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연할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달 8일이죠. 그 북한 그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언급된 대로 북한의 주장대로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다른 방식을 쓸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요. 정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시간을 끌지 않고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그 백악관 그 신임 그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그 존 볼튼입니다.
예.
전 그 유엔 주재 대사인데요. 상당히 강경파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유엔 대사는 그 리비아식 북한 해법 이슬 그 언급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은 선비핵화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리비아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이런 견해를 미국의 그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리비아하고 북한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비아는 핵실험 을 하지 않았고 또 핵무력을 완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무부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가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것하고는 달리 국무부나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 정상회담을 결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때문이었다. 이 부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말하자면 북핵 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다음에 아마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일괄 타결 방식이 뭔지 또 이것이 단계적 비핵화하고는 배제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쭉 해봤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서 더 좀 부연할 것들이 있습니까? 두 분 기자 중에?
네, 일괄 타결은 아까 그 말씀이 나온 대로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그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거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 지원 또 평화 협정 국교 수립 이런 것을 이제 해달라 이걸 서로 원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한 목에 해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이 원하고 있고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일괄 타결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동안 94년 그 제네바 합의나 또 9.19 공동성명 같은 것도 대개 다 일괄 타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일괄 타결 방식이 앞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보면은 중요한 것이 그 이행입니다. 일괄 타결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과거의 제네바 합의 또 9.19 공동성명 이런 것이 그때도 다 일괄 타결로 해서 좋다 이렇게 됐지만 다 깨지고 다 안 된 것이 이행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된 것. 예를 들면은 94년 같은 경우 미국이 계속 중위 지원을 50만 톤 매년 한다고 그랬지만 상당히 늦게 되고 안 된 경우가 많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당시에 또 북한은 미국을 그 속이고 몰래 제3국에서 우라늄 핵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수입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내용, 합의 일괄 타결이냐 부분 타결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행의 문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기자 또 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리비아식 해법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이 선 비핵화, 우선 비핵화를 완료하고 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리비아식 해법도 이것도 단계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네.
리비아가 핵을 해체하고 또 그것을 이제 완전히 폐기하는 과정에 따라서 미국은 경제 지원부터 수교까지 단계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리비아식 해법을 일괄 타결이면서 선 조치 그리고 후 보상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서울의 마크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 언론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 가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마크 네퍼 그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2일 그 서울 그 프레스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그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은 북한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박침, 뭐 연속 그런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과거에 실패한 그런 북한과의 합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 정책 이것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미국과 합의를 하면 그부터는 어떠한 보상이 제공될 것인지를 논의하고 또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도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에 보상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노동신문 등이 이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상당히 그 특이한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월 5일 날 그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한반도 정세 그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한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 평화집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야말로 동북아 정세가 이제 크게 바뀐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정작 이제 유심히 볼 것은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가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직접 비핵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전부 다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중국 언론 매체의 보도 형식으로 나왔지 북한이 단 한 번도 직접 그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핵무력 완성 이것을 위해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때는 병진 노선을 표방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돈을 들여서 핵무력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이 완성한 마당에 갑자기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 그 내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어렵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핵 협상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마당에 먼저 비핵화를 얘기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 회담 준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알려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4월 시점은 한 달이 차이가 나지만 이 정상회담이 결정된 건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미 지난달 3월 15일 날 출범을 해서 북한과 고위급 회담도 한번 열었고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네네.
또 실무회담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전 문제, 의제 문제, 또 경호, 또 언론 보도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예.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직 공표를 한 적도 없었고요.
네네.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정상회담을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주도할 국무장관이 사실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두 달 남았지만 정상회담이 지난달 3월 8일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네.
더더군다나 북한과 뭔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추측성 그런 관측들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백악관이 중심이 된 어떤 실무 그룹이 가동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악관과 그 국무부, 국방부, 또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그 재무부 등 그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그 내부적인 준비와 함께 이런 그 실무 그룹이 형성이 돼서 미국과 북한 간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자,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정상회담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 정상회담이 결정된 시점부터 사실 계속해서 이 정상회담이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세부적인 전략 없이 회담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여러 중요한 자리들이 공석이 아니냐 이런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취소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없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그동안에 그 실무 수준의 논의를 거쳐서 해왔던 지난 20여 년 동안의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이것이 결과를 얻은 게 있느냐.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텀스업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톱다운
네.
그러니까 최상부에서 결정을 해서 큰 틀의 합의를 두 지도자가 이루고
네.
이것을 실무 수준에서 이행해 나가게끔 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네.
그런 방안이다라면서 적극 지지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회담에 앞서서요. 실무자나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만나서 시기나 장소 등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뭐 이런 것이 그 안정해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실무적으로 이미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이것이 그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 백악관의 그 태도를 보면은 백악관은 이런 것이 그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것이 무슨 세부적인 내용, 가령 몇 월 며칠까지 뭘 없애고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얼굴을 맞대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세부적인 이런 것이 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 백악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윤 기자가 톱다운 형식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어떤 인사들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직 장관들, 가령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죠.
네.
CIA 중앙정보국 국장도 한 분이고요.
네.
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같은
예.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을 결정한 게 아니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무부의 주요 자리들이 공석인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회담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좀 미루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많은 준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의 담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게 아닌데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의 의사가 있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예.
협상가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불안감, 이 톱다운 형식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톱다운 형식의 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에 안 해봤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나 과거에 안 해봤던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 넘게 북핵 문제에서 그야말로 실패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만나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던 바로 그 배경입니다.
네네.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1년을 조금 넘어서는 시점에 사실상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추측, 찬반, 견해 표명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관적인 어떤 시사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언론에서는 좀 그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그 상당히 그 뭐 적극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그 신중한 그 낙관론을 그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 이것은 그 하나를 짐작해 보면은 지난 그 3월 27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모종의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가 그 시진핑 주석에 전달이 됐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을 또 전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그렇게 좀 그 나름대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5월에 미북 정상회담인데 이 먼저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사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틀어지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지에 대한 제안이 그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평화 정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비핵화에 집중하겠다.
네.
이 부분에서 진전을 이뤄내겠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잘 돼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핵화가 온통 핵심 관심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과 한국의 연례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제82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어느 해보다 이야기거리가 풍부했는데요. 올해 마스터스 골프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골프는 두툼한 머리가 달린 긴 금속 채를 들고 달걀보다 조금 작고 딱딱한 공을 쳐서 목표 지점인 홀, 구멍까지 보내는 경기인데요. 홀에 공을 넣을 때까지 적게 칠수록, 즉 타수가 낮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보통 18홀을 돌아서 한 라운드를 치르고 전체 타수를 합쳐서 성적을 매기는데요. 잔디가 깔린 넓은 경기장이 필요해서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해서 잘 사는 나라들에서 주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어느 나라보다 골프코스와 연습장들을 비롯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부대산업도 크게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프로골프 PGA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는 각국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는 해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후원하는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개를 가리켜서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 메이저 대회에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이어서 6월에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US 오픈, 7월에 영국에서 D 오픈 챔피언십, 그리고 8월 미주리 주에서 PGA 챔피언십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메이저 대회의 시작인 마스터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끕니다.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그러니까 잔디밭 같은 녹색 양복 상의를 입히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해 그린 재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또 그린 재킷을 몇 벌이나 입었는지로 당대 최고 골프 선수를 가리기도 합니다. 올해 마스터스는 특별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골프 선수 세계 순위 1위를 줄곧 지키다가 최근에는 크게 부진했던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3년 만에 참가했기 때문인데요. 1986년부터 CBS 스포츠 소속으로 대회를 중계해온 마스터스의 목소리 짐 렌츠 앵커는 성적과 관계없이 우주의 등장만으로 이번 대회가 특별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마스터스 주간신문사인 오거스타 크로니클은 우주의 복귀가 현장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였다, 즉 최고의 관심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대회 전에 우주가 그린 재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것은 13년 전인 2005년입니다. 미국의 필 미컬슨에게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48살의 나이로 마스터스 역대 최고령 우승할지 주목됐는데요. 지난 1986년 대회에서 잭 니클라우스가 46살로 정상에 오른 기록을 깰지 전 세계 골프 팬이 지켜본 겁니다. 앞서 우주가 4차례, 미켈슨이 3차례씩 마스터스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오거스타에서 이기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주와 미켈슨은 20년 만에 함께 연습 라운드를 진행해서 갤러리가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가 그랜드슬램을 할지도 올해 마스터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랜드슬램이란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시즌에 이걸 이루는 것을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달성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부릅니다. 맥킬로이는 지난 2011년 US 오픈, 2012년 PGA 챔피언십, 그리고 2014년 D 오픈을 차례로 제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마스터스 뿐이었는데요. 특히 유럽 선수로 첫 번째 그랜드슬램을 노렸습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진 사라센과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그리고 타이거 우즈 등 미국 선수 4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게리 플레이어만이 그랜드슬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관심을 끈 미국 선수 2명, 그리고 유럽 선수 1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마스터스에서는 유럽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2016년에는 영국의 데니 윌렛, 지난해엔 스페인의 세리히오 가르시아가 그린 재킷을 입었는데요. 올해도 유럽 우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미국이 제동을 걸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화제로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터스 입장권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스터브허브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는 1라운드 입장권이 약 $3,700에 팔렸는데요. 지난해보다 77%나 오른 가격입니다. 또 그린재킷 주인이 나온 4라운드까지 모두 보려면 약 $10,000가 들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오늘은 홀인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용어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지만 한국어로는 마땅한 번역 없이 그냥 홀인원이라고 하는데요. 홀로 한 번에 들어간다, 즉 1타로 공이 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지점인 홀에 보내기까지 공을 적게 칠수록 좋은 스포츠인데요. 두 번, 세 번 치지 않고 한 번에 공을 넣으면 한꺼번에 타수를 줄일 수 있어서 전체 성적에서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홀인원은 그만큼 어려워서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홀인원을 하면 대회 종합 성적과는 별도로 홀인원상을 주기도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이머저머 살펴봤고요. 홀인원이 무슨 뜻인지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골프에서 한 타, 두 타 공을 치는 것을 샷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샷을 쳐주세요. Hit me with your best shot이라는 Pat Benatar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규탄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돕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민간 의료진과 구호단체들은 앞서 공동성명에서 정부군이 동구타의 두마 지역에 어제 공습 중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모두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동물이라고 지칭하며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은 동구타 최대 도시인 두마 지역의 반군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미국 의료협회와 동구타 지역 구호 관계자들은 성명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자원봉사 구호단체인 화이트 헬멧이 트위터에 통해 시신 여러 구를 공개했다며 이번 화학무기 공격으로 더 늘어난 7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엔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입안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은 이에 대해 유엔에 공식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더 노워드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성명에서 화학무기 공격 보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끝내고 야만적인 추가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헝가리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된 가운데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3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익 국가주의 성향의 피데스당은 총선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40에서 50%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달렸습니다. 피데스는 유럽 내 이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전 투표율이 과거보다 높게 나오자 오르반 총리의 사면임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총 199석 가운데 3분의 1을 확보해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이 어제 집행됐습니다. 체포명령에 불복해 금속노조 건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룰라 전 대통령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좌파 노동자 당원과 지지자들은 룰라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의 저항을 한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로 기소돼 앞서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무고하다며 이런 체포영장 발부는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오는 10월 7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독일 북서부 민스터에서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용의자는 범행 후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 테러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40대 후반의 독일 시민이며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승합차로 독일 민스터 번화가에 있는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 있는 인파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 가운데 6명이 위독한 상황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 확산되고 있고 보름 전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 추종자가 프랑스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시민들을 사살하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쥐스탱 트레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발생한 주니어 아이스 하키팀 버스 참사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에 통화 사실을 알리며 끔찍한 비극을 당한 험볼트 아이스하키 팀의 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